안녕하세요. 낯설지만 코코나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야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부터 해볼까요? 이 광야 기간에 대한 정보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 광야 기간에 대해서요, 좀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아, 내 인생에 저런 광야의 시기가 없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인생에 되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래, 하나님께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너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고 훈련하셔서 너를 이렇게 성장시키실 거야. 그래서 광야 학교라고 하면 인생에 고난당하는 거, 고통당하는 거, 이것을 떠올리는 좀 부정적인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부정까지는 아니고 아주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가 힘들었겠어요? 광야에서 만나 매추라기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받으면 다닐 때가 힘들었겠어요? 노예 생활할 때가 더 힘들지 않았겠어요? 언제 죽어나갈지 모르는, 그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이집트에게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울부짖음이 있는, 그때 훨씬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되게 힘든 일이 있어서 그래 힘들지만 여기 의미가 있을 거야, 그렇게만 광야를 해석하면요, 광야 생활을 되게 축소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광야는 조금 더 좀 더 전체적인 서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어떤, 아 정말 광야 때 좋았겠다, 나는 맨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불기둥 기름기둥으로 오늘은 오른쪽으로 가라, 오늘은 왼쪽으로 가라 다 가르쳐 주시고, 아, 나 오늘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하면서 만나가 뚝뚝뚝 떨어져서 매일 먹고 살 걸 공급해 주시고, 라고 하는 뭐 해보는 거예요? 그 기적적인 형태에 집중하는 거죠. 아, 나도 좀 그런 걸 봤으면 믿음이 좀 쉽게 생길 텐데, 딱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해주고 딱 만나 매출하게 내리면 참 그럼 좋을 텐데, 라고 하는 이 현상적인 것을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서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그 사람들이, 이 광야 1세대들이 그 사건을 겪었음에 불구하고 그 의미를 배우지 못하고 그 현상만을 봤기 때문에 광야에서 망했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적에 대해서 이 기적이 보여주는 의미를 배우라고 광야 씬을 주신 것인데, 의미는 안 배우고 그 현상만 봐서 기적의 떡을 먹고도 은혜로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때 좋았겠다, 만남의 출혈이 내리고 불기는 그런 교회 인도 안 받고 참 편하겠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우리도 여전히 무슨 한계에 봉착한다는 거예요. 그 현상만 보고 의미를 보지 못하는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시절을 보는 이 가벼운 두 가지 시선에서 좀 벗어나셔야 돼요. 너무 어려운 시절이 있으면 그래 여기도 의미가 있겠지, 물론 그 말도 맞지만 광야 꼭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액센트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 되게 편했겠다, 인도 안 받고 공급 안 받고 아 편했겠다, 우리도 나한테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거 액센트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 다 무슨 시각이에요? 둘 다 광야 사건의 현상적인 부분만 보는 시각이에요. 그쵸? 하지만 이 광야의 시간은요, 이 현상적으로 좀 불편했겠다, 광야에서 하니까 여기 액센트를 둘 것도 아니고, 아 편했겠다, 이렇게 저런 기적들이 있으니까 여기 액센트를 둘 것도 아니라 그것의 의미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봅시다. 광야 학교라고 저는 표현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은요, 이집트에서 출애굽은 했지만 사실 이집트의 문화와 문명과 사고방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구해졌지만 여전히 세상을 닮아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면 무슨 시간이 필요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기준과 가치가 무엇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에서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 생활이고 시내산의 십계명이고 성막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이 광야의 경험, 그리고 십계명, 성막은 다 어떤 기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가르치시는 시간이에요. 오케이? 이 앞부분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구하시는 어떤 에센트가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이 세 장면, 이제부터 출애굽기 세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떤 것이고 하나님께 어떤 세상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누구에게도 적용돼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오랜만이라 약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해해줘요. 이렇게 봅시다. 우리도 어떠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구해졌지만 세상을 닮아있잖아요.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여전히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주의 뜻을 따라 살기엔 세상을 닮은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확신을 바꿔도 여전히 나라는 사람의 디테일은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정말 어떠신 분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이걸 다시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여기 이 광야에서부터 이 성막까지가요, 기독교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신앙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을 통해서 아,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핵심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3단계 중에 첫 단계, 광야에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르치셨던 부분, 아 너희가 이래야 된다, 이런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가르쳤던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가지 사건이 나오고 있네요. 일곱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각각의 사건들을 보시면요, 보세요. 이런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다. 아 물이 없었는데 물을 주셨어. 신기하지? 너도 살아가다가 물이 없으면 물을 달라고 그래. 그렇게 적용할 일이 아니죠. 그쵸? 물이 없어서 물을 주셨어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걸 가르쳐 주셨어요. 나쁜 놈들을 만났어, 싸워서 이겼어. 그러니까 너도 나쁜 놈들 만나서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고 그래. 이런 게 아니라 이 싸워서 이기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인생을 싸워나갈 때 우리 가운데 바른 승리가 있는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가를 가르쳐 준다. 그렇죠? 각각을 보면 여기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어요. 지금 아침이에요. 그래서 내가 했던 말 자꾸 반복해요. 아, 나도 보통 이렇게 하면 끊어가는데 내가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어. 합시다. 맨 첫 번째, 은혜의 유월절. 시작해보죠. 유월절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건 뭐 자세히 얘기하기 어렵지만, 유월절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첫 번째,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고요. 그쵸? 두 번째 뭐였어요? 두 번째 그 양은 고기를 구워서 급하게 먹었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했어요? 세 번째, 그냥 먹지 않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같이 먹었고요. 네 번째,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그쵸? 신발을 신고 먹었어요, 그쵸? 이거 안 읽었어요. 그냥 보는 거예요. 네 장면이 있습니다. 각 장면이 굉장히 깊이 있지만, 그건 책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시고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다는 건 뭐예요? 양의 피는 항상 두 가지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흐르는 피는 죽음을 상징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쵸? 죽음. 그래서, 망의 피를 받는다는 건, 아, 우리가 잘못 살아왔고, 이렇게 잘못한 결과가 죽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첫 번째 장에서부터 아홉 번째 제안까지는요, 누구만 향해서 얘기했냐면요, 이집트만을 향해서 얘기하셨어요. 그쵸? 이집트 사람에게 네가 무엇이 잘못되었다라고 설득하시는 작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열 번째 제안, 장자의 제안을 내리시면서는요,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그냥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제안이 아님했어요. 근데 열 번째에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 유월절이란 예식을 지켜야 그 재앙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안 죽는 게, 이스라엘 장자는 당연히 안 죽고, 이집트의 장자들은 당연히 죽는 게 아니라, 이 고백을 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이 고백이 없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이집트 사람들이나 똑같이 이집트의 사고방식과 문화와 문명에 젖어서 그렇게 죄된 모습으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이 죽음이 너희를 지나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설주를 바르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상징성이죠. 두 번째, 이 피의 이중성이죠. 어린 양의 이중성은 항상 뭘 상징해요? 어린 양의 이중성은, 대속물의 이중성은 하나는 나를 대표하는 거죠. 이거 말 어려워지는데 하나는 나를 대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시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고,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이자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어린 양은 뭘 상징, 예수님, 어린 양은 뭘 상징해요? 우리의 대표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개념이 있죠, 그쵸? 하지만 또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대표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죽음의 사랑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피는 죽음의 피이기도 하지만 새 생명의 피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하나의 매체에 갖고 있는 이중적 상징이에요. 그래서 연결고리적 상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죽음을 고백하는 것이 새 생명의 고백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이 하나의 상징성 속에 묶는 거거든요. 아, 또 신나서 되게 어려운 얘기했네. 이해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성, 어린 양의 상징성.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세속적으로 사람을 잘못되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결과는 죽음의 결과인 거라는 걸 고백하면 그때 우리는 뭘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피, 우리가 우리를 죽기 가운데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피에 새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십자가잖아요, 사실은. 이게 기독교 어떤 핵심이죠, 되게. 이 어린 양의 신앙이, 그쵸? 내가 잘못, 나 이거 열 번째 말로. 내가, 중요해서 그래. 내가 잘못되었다는 걸 얘기할 때, 그때 새 생명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게 문선주에 바르는 어린 양의 상징성입니다, 그쵸? 이걸 내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뭘 고백해야 돼요? 뭘 고백해야 돼요? 이게 급하게 먼 게 성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찬. 성찬식이랑 똑같은 거. 옛날 우리 식으로 하면 성찬식인 거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찬식의 의미가 그 살과 피를 내가 먹는다로 표현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것이 이제 나를 구성한다. 그것이 이제 나를 살린다. 내가 그 힘으로 살아간다. 먹는다라고 하는 건 양식이고, 그쵸? 먹는 것이 나를 만드는 것이고, 내 몸을 만들, 내가 먹는 게 내 세포가 되잖아. 내가 만드는 것이. 그래서 내가 이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면 성찬적 고백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쵸? 그리고 쓴 꼬리가 무교병으로 먹는 건 뭐예요? 무교병은 변하지 않으면 상징이고요, 그쵸? 쓴 나물과 함께 먹는 것은 이것이 나에게 어떤 거예요? 감사의 고백, 그저 은혜와 기쁨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사랑, 내가 해선 죄에 대한 슬픔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헌신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담는 거고, 변함없는 감사를 담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신발을 신는 건 뭐예요? 이를 통해서 내가 변화될 것에 대한 확신이죠. 내가 이 은혜로 변화될 것을 확신합니다. 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라는 결단과 확신을 표현하는 게 여기에 있죠. 그래서요, 이 유월절, 뭐 다시 얘기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월절 사건 자체가 기독론적인 핵심을 되게 담습니다. 기독교 핵심. 내가 뭐가 제일 필요한데, 그래서 은혜의 유월절이, 은혜. 그러니까 신앙의 첫 단계는 뭐예요? 은혜죠. 신앙의 1단계. 신앙은 뭐에서 출발합니까? 은혜에서 출발해. 이 은혜, 그레이스라는 말은 뭐예요? 이 은혜라는 말은 내가 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 안에 새 생명을 주시는 은혜,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이제부터는 나라고 고백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은혜죠. 그렇죠? 오케이? 뭐 다 할 수 없고 또 합시다. 이 은혜가 신앙의 1단계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이 쟤네들 못 살게 열 가지 재앙 보면서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다. 하나님이 능력이 세네. 하나님이 힘이 있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여기까지는 아직 본격적인 신앙은 아니고 막연한 신인식이 있는 상황이고 정말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온 게 잘못됐고 이게 진짜 백번하죠. 잘못됐고 그 결과는 죽음이고 소멸이고 근데 내가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 나한테 새로운 내 안에 새로운 생명 다른 표현을 하면 내 안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내시고 그 새로운 가능성이 먹는 거 나고 그래서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고 라고 하는 걸 믿고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자료입니다. 이게 예수 믿음이죠. 뭐 여러분들 다 경험한 거죠. 대부분. 이게 신앙의 1단계예요. 그쵸? 그럼 그 다음에 신앙의 2단계로 들어갑니다. 신앙의 2단계라는 홍해 사건이죠. 홍해 사건은요. 되게 메타포가 깊이 있는 사건이죠. 홍해 사건이 뭐예요? 이 창조랑 닮아있는데 물과 물이 쫙 갈라져서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길이 나오죠. 여러분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장면과 굉장히 유사해요. 창세기 어떻게 합니까?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물과 물을 쫙 나누고 거기 진리의 공간을 만들어냈다고 얘기했죠. 그쵸? 물과 혼돈과 혼돈을 밀어내고 진리의 공간이 딱 나오는 거예요. 혼돈과 혼돈이 쫙 밀어내고 길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쵸? 그 전에 어땠는데? 내 인생은 혼돈으로 막혀있는 것 같았는데 내 인생은 바다로 막혀있는 것 같았는데 나 옆모습 이상한데 내 인생은 바다로 막혀있는 것 같았는데 거기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물과 물이 쫙 갈라지면서 혼돈이 쫙 갈라지면서 거기 뭐가 생긴 거예요? 길이 쫙 열리는 거지. 그쵸? 이게 창세기의 복원이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 은혜로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삶을 결단한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진리의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 앞에 혼돈이 물러서고 이제 그가 진리의 길을 따라 갈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 열려진 길을 따라 걸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은 뭘 얻습니까? 뭘 얻어요? 새로운 정체성을 얻죠.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종인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에요? 바다를 걸어서 걷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쵸? 그게 다른 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화, 씻겨진 거죠. 어떤 거? 나의 옛 모습에서 씻겨져서 새로운 모습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례의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대단한 거예요. 이게 물세례가 세례가 아니고 진짜 세례가 있다고 얘기한 게 이런 세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성령 세례 아닙니까? 여러분, 뭐 여기까지 가는 건 뭐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물세례의 상징성이죠. 그냥 이 세례 받아 너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물을 뿌린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 예식을 하지만 그 예식에 담긴 의미는 뭐예요? 그 예식에 담긴 의미는 내가 예전에 내가 진짜 은혜를 고백하면 이제부터는 내 인생에 새로운 진리의 길이 열리고 내가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갈 때 내가 새로운 정체성을 얻고 내가 예전의 모습에서 자유해지는 깨끗해지는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신앙에 이게 있어요? 은혜 유월절이 있어요? 돌아보세요.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짜 있었을 거예요. 없었던 사람들을 고민하셔야 돼요. 막연한 신식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은혜 10가지 양의 7, 8, 9 번째 본 거 그거 신앙 아니에요. 본격적인 의미에선 이게 꼭 있으셔야 돼요. 오케이? 진짜 회개를 통한 내 안에서 새 영혼이 일어나는 것들 내가 내가 내 진정한 나를 만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거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 세례가 있어야 돼요. 저 중학교 3학년 때 세례 받았어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세례. 그랬더니 내 앞에 막힌 길이 아니라 이제 진리의 길이 보이고 내가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갔더니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게 세례 홍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지역적으로 두 가지 얘기를 더 했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러니까 현상만 봐서 막연하게 내 앞에 막혀있는 일들 뭐 입시가 잘 안되고 취업이 잘 안되고 결혼이 잘 안되는데 내 앞에 막힌 홍해를 갈라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좀 더 본격적인 차원 진리의 길이 내 안에 열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길, 바른 길. 여러분 은혜 받으면 바른 길이 열려요. 바른 길이 그 길이 불편할 수 있고 험할 수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바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그 너무 현상적인 차원에서만 얘기하지 마시고 두 번째 또 하나는 그 이집트 군대는 여기다 다 수장됐잖아. 하나님 잔인하시다. 뭐 이런 표현을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건 바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가요. 그냥 자기에게 아무런 해코지도 않았던 이민민족인 이스라엘을요. 자기 권력을 하루아침에 종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이에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외국인 근로자를 다 붙잡아다가 종시키면 그게 제대로 된 민족이에요? 제대로 된 민족이 아니에요. 이상한 거죠. 정말 나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했어요? 그 다음에 얘들이 불어나려고 하니까 남자를 다 잡아서 갓난아이를 죽였죠. 이것도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대량 학살보다 더 잔인한 짓이에요. 그렇죠? 인구수 조절을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뭘 경험했어요? 열 가지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고 그걸 설득당했죠. 그래서 이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렇게 많은 노예를 내가 다 잃어버리자. 너무 아깝다. 갑자기 돈 아까워진 거죠. 이 노예라는 자산이 너무 아까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근데 난 뭐가 있어? 전차 부대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힘으로 얘네들을 다시 데려가겠다고 쫓아간 거잖아요. 이게 제정신인 사람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이죠. 정말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앞을 뭐가 막았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막았어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이 사람이 계속 달려요. 그 다음에 홍해 앞에 서서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그쯤에서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안 멈추고 걔네들을 다시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뛰어든 거예요. 그런 바로에게 뭐가 닫혀집니까? 바다가 닫혀지죠. 다시 진리의 길이 닫히고 혼돈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욕심, 자기 이익, 자기 힘으로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길이 열려지지 않고 혼돈 속으로 다시 한번 던져지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거의 자살에 가까워요. 욕심으로 자기 욕심에 불 속으로 뛰어든 불나방 같은 거예요. 왜 거기 들어가서 안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왜 그 열린 바다가 자기에게 계속 열려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로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중요하진 않은 거고. 두 번째, 여러분 세례 홍해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세례는 다 받으셨죠? 난 세례 받았어. 진짜 세례 받으셨어요? 은혜 가운데 내가 길을 결단했더니 진리의 길이 열려진 걸 경험하셨어요? 그 길을 따라갈 때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걸 경험하셨어요? 그럼 이게 있어야 돼요. 이 은혜와 세례가 있을 때 이게 뭐예요?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인의 정체성. 이 1번과 2번이 어쩌면 신앙의 1단계일까요? 그렇죠? 신앙의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는 거죠. 하다 보니까 또 신나네요. 너무 신났네. 너무 오래 한 거 아니야? 40분만 해야 되는데. 세 번째 장면, 쓴물. 이제 광야로 나왔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물이 나타나겠는데 먹을 수가 없는 쓴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하나님께 어떤 막대기를 던지라고 해요. 그걸 던졌더니 그 물이 이제 단물로 바뀌어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됩니다. 그리고 요게 사건이에요. 요 사건만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아, 인생에서 먹고 살기 어려울 때,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물을 주신다. 이제 돈이 없을 때 돈을 주시고,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을 주시고, 힘들 때 편하게 하시고, 뭐 이렇게 현상적으로 접근이 되죠. 기복주의적으로 접근될 수 있는 패턴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걸 설명을 하시는 부분이 훨씬 더 길어요. 사건보다. 하나님께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든 사건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내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면 이 이집트 사람들이 당했던 질병을 너희가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 질병은 뭐예요? 열 가지 장에서 나왔던 질병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치유의 하나님이신 걸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에서는 결정되어 적혀져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물 바꿔주는 사건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 물 바꿔주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설교예요? 너희들은 사실 어떻다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처럼 살면 이집트 사람처럼 병든다. 열 가지 재앙을 만난다. 근데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치료돼야 된다. 치료의 하나님. 근데 그 치료가 뭐다? 너희가 내 계명과 윤리를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진리의 가르침이 너희 가운데 뭐가 된다? 치료가 된다. 오케이?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물과 같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치유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너희가 근데 그 질병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그 사건을 갖고 설교하시는 장면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핵심이 어디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전에 세속적인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고 세례를 경험해도 선언적이잖아요. 이 두 장면은 선언적이잖아요. 이 선언적인 고백을 해도 여전히 생활의 디테일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쵸?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오지 않으면 똑같이 옛날 사람, 옛날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거 내일 설교할 거예요. 옛날 사람과 똑같은 걸,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언제 진짜 치료, 변화가 일어나느냐? 생활에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진짜 치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쓴물 같은 인생이 단물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1단계, 2단계까지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꽤 있는데 여기서부터 흐트러질 때가 많아요. 예수는 믿고 세례된 경험은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단물이 되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왜? 생활에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된 삶에서 실제 치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이 생기면 새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어, 어디 갔어? 새로운 생명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새로운 생명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그 새로운 생명이 생기는 거는 선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만 생기는 거라면 여기는 새로운 생명을 생긴 사람이 실제 삶의 기준에서 변화된 기준들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치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케이? 이게 신앙의 3단계예요. 실제 생활의 기준에 말씀과 계명이 내게 들어와 날 변화시키는 거. 이게 단물. 그래서 예전의 모습은 쓴물 같은 모습이었다면 그 계명을 따라가는 걸 통해서 내가 세속적인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의 기준들을 받아들인 걸 통해서 단물 같은 삶을 시작하는 것이 신앙의 3단계 치유입니다. 여러분 치유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죄에서 치유받은 게 치유예요. 죄에서 치유받으시려면요 생활의 구체적인 기준들에 하나님의 기준들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하셔야 돼요. 이건 길고 섬세하고 은혜로운 과정들, 길고 섬세하고 고민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뭐 하나하나가 설교니까. 네 번째, 만나 사건이죠. 이거는 잘못된 행동을 멈추고 제대로 된 행동을 시작하라는 것이라면 만나는 좀 더 포괄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나 매출액이 내렸다의 액센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액을 주시면서요, 뭘 하세요? 하루에 그날 먹을 만큼만 가져와라.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는 가고 일곱째 날은 나가지 말라 하면서 뭘 가르치세요? 안식일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만나 사건은 안식일을 가르치는 사건이에요.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이. 안식일은 7일째 쉬신 걸 얘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안식일은 안식일을 가르치는 건 창조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때 창조를 잘 공부했죠. 그렇죠? 진리의 공간, 생명의 시간, 자유로운 생명체, 우리 창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창조를 가르친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는 안식, 창조를 가르친다는 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셔서 세상을 진리로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좋은 곳, 선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진리로 인도하세요. 나는 그 속에서 살아가요. 이게 창조의 세계관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좋은 곳이고 하나님께서 이 좋은 세상 속에서 나를 살아가시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바른 창조 이 세계관 속에서 바른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창조의 세계관이에요. 창조의 세계관은 아, 내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건강한 노동, 바른 가치, 이 세계관을 중심으로 한 내 역할, 바른 세계를 이해하고 그 세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나가야 되는가를 이해하는 게 창조의 세계관이에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반대를 봅시다. 반대는 뭐예요? 생존의 세계관이죠. 생존의 세계관은 뭐예요? 세상이 좋은 곳이에요? 아니요. 세상은 정글이에요. 그러니까 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이 세상을 뚫고 나가야 돼요. 나 혼자, 내 힘으로. 이게 생존의 세계관이죠. 그쵸?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어땠어요? 생존의 세계관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찾고, 생존의 세계관에 익숙해지니까 찾고 어떻게 해요? 하루 것만 갖고 오지 않고, 아, 엄청나게 갖고 오죠. 7일째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찾고 나가죠. 왜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구나. 아,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께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그러니까 내일도 우리를 먹이시겠구나. 내가 7일째는 이 먹이심을 고백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없이 그런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나는 배고프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게 떨어졌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잔뜩 긁어모으자. 이런 식으로 뭐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감사와 이 기적은 보지 않고 어떻게 하든 이것만 보는 거죠. 그렇죠? 이게 생존의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도 그래요. 아, 요즘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생존의 세계관을 갖고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재능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실 나를 공급하신 게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내 인생에 오늘 해야 될 노동이 뭐냐. 내가 오늘 해야 될 헌신이 뭐냐. 이렇게 바라보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참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할까? 아, 내가 불안하다. 난 왜 이것밖에 없을까? 하나님 좀 더 갖고 싶은데 완전 쌓아놔야 내 마음이 편할 텐데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전체 창조라는 큰 틀 속에서 신뢰를 갖고 비전을 보고 창조의 세계 속에 내가 살고 있다고 보고 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맞고요. 전체는 안 보이고 내가 갖고 있는 불안감과 욕심으로 내 걸 더 많이 갖고 가려는 게 틀리다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그래서 그 창조의 세계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 네 번째. 여러분 창조의 세계관 있습니까? 여러분은 역할로 사세요? 아니면 욕심으로 사세요? 생존으로 사세요? 창조 속에 사십니까? 첫 번째가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었다면요. 이 3단계, 4단계가 생활에 대한 부분이죠. 생활에 대한 뭐 한 거예요? 커다란 세상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 속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자기 삶 속에서 세속과 이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어떻게 된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냐, 믿음으로 구원받냐, 뭐 율법으로 구원, 뭐 행위로 구원받냐 이런 말이 다 이상한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그런 단론들을, 신앙에서 그런 단론들을 축출한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한 개념이에요. 그럼 바울도 그런 의미로 얘기하지 않았고 야고보도 그런 의미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건 한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삶의 길을 보면요, 그 길 속에서 내가 작은 부분에까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요. 작은 부분에 따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전체 큰 그림이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그 그림 속에서 주도적으로 내 역할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으면요, 이제는 세상과 되게 달라지죠. 세상과 달라지죠.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남들 사는 대로 살지도 않고 내가 세속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지도 않는 거예요. 작은 기준대로 회복되다가 큰 그림이 회복되고 주도적인 역할이 회복되는 게 3단계와 4단계예요. 여러분 여기가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분이라고 이들을 가르치셨어요. 5단계, 6단계 보죠. 5단계, 6단계. 신뢰의 반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이 없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이제는 쓴물이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근데 그때 표현하는, 여기서도 가르침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여 라고 표현돼요. 그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 떠나신 거 아니야? 물이 없어진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안 도와주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석, 가장 물이 없을 것 같은 그 돌, 단단한 돌을 깨시고 그 속에서 물을 내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이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은 어떤 하나님을 가르치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을 가르치시죠. 그쵸? 반석을 깨고 나오는 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그 선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뢰의 반석이죠. 내 상황과 여건을 보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내 상황과 여건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라고 신뢰하고 확신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3번, 4번의 신앙으로 살아가다가도 만나가 끊어지네? 뭔가 물이 없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없나 보다. 다른 표현으로는 창조의 세계관이 틀렸나 보다. 율법대로 사는 건 아닌가 보다. 이게 아닌가 보네. 라고 자기 순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평가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5번이 없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장면으로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잖아요. 만남의 줄을 내리신 경험을 했잖아요. 말할 수물이 단물이라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분명히 물을 내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제 하나님 우리를 떠났나 보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신뢰의 신앙이죠. 보이지 않는데 믿는 거.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안 보이는데 믿는 거 이런 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되게. 이게 되게 중요한 5번의 신뢰의 신앙. 6번의 신앙은 뭐예요? 깃발의 승리. 여호와 내시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렇게 지고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배우는 장면이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를 고백한다. 그렇죠? 깃발의 하나님을 고백해요. 깃발의 한 게 뭐예요? 이건 옛날에 많이 얘기했었지만 그런 거죠. 옛날 전쟁에서는요 이렇게 저쪽에서 수만 명 서 있고 이쪽에 수만 명 서 있고 와 하고 가서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난 뭐만 보여요? 내 앞에 있는 적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막 때려잡고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 이기는 기분이 들어요. 그쵸? 내가 막 얘가 나를 막 때리고 있으면 내가 전쟁에 지는 기분이 든단 말이야. 근데 어때요? 저쪽 상대편 진영의 제일 뒤쪽에 상대편 진영의 깃발이 있고요. 우리 진영 맨 뒤쪽에 우리 진영의 깃발이 있어요. 근데 나는 막 이기는 줄 알았는데 우리 진영의 깃발이 꺾였어요. 내려가서. 그럼 무슨 뜻이에요? 적군이 거기까지 다 뚫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 거예요. 그쵸? 근데 내가 막 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보니까 저쪽에서 저쪽 진영의 깃발이 꺾였어요. 그럼 우리가 이긴 거예요. 저희까지 뚫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는 게 내가 당장 싸울 때는 내가 이기는 것 같고 내가 지는 것 같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꺾이지 않는 깃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결국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우는 우리는 결국에는 승리한다라는 선언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죠. 그쵸? 깃발이 서 있는 동안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있어요. 보세요. 그럼 이 장면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싸움 자체가 아예 없길 바래요. 순적하길 바란단 말이에요. 편안하길 바래요. 그래서요 싸움 자체가 생기면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싸움을 주세요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금 싸움에서 좀 이기고 있으면요 잘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지금 싸움에서 좀 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지금 여호와 니시는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워야 된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우면 네가 당장 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 전쟁에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 싸우는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5번과 6번도 연결되죠. 이거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6번은 싸움이 있지만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1번은 정체성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생활을 얘기한다면 4번은 뭐예요? 투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투쟁의 신앙.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은혜와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세계를 여시는구나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으로 내가 바른 삶의 기준을 지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렇죠? 이게 두 번째죠. 생활. 그리고 때로 이것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 이것 때문에 세상과 부딪힐 일이 많아도 여전히 신뢰해가고 여전히 싸워나가는 것. 그렇죠? 이게 정체성, 생활의 갱신, 세상과의 싸움, 영적 전쟁.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신앙의 서정이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마무리합시다. 두 가지. 첫 번째, 아 여기는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회복해요? 임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사역에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봅시다. 마무리 두 가지. 하나, 여러분들 어디 있습니까? 난 어딘 것 같아요? 어쩌면 신앙이 6단계를 7단계를 얘기했는데 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까지 가요. 근데요, 오늘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이 임재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엔 성장의 서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내가 예수 믿었어 해서 자꾸 끝나려고 하는데요, 예수 믿는 건 출발이지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임재에 내 안에 내면의 천국, 내 안에 삶의 천국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여기서 1번부터 7번까지 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내가 어딘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신 평가하지 마세요. 자책하지도 마시고 너무 자부심 갖지도 마시고요. 아, 난 3번이구나. 내가 은혜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도 경험했어요. 근데 난 아직도 생활에서 내 멋대로 하는구나. 그럼 여러분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치유받으셔야 돼요. 죄에 물든 여러분들의 생활을 치유받으셔야 돼요. 내가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1번과 2번은 있으시잖아요. 그건 의미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4번과 5번까지 가야 되는 아직 3번에서 질책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는 해요. 근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못 봐요. 아직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못 보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지 내가 잘 못 봐요. 내 안식 역할을 잘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만 여전히 세상에선 생존형 인간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4번이 필요하신 거예요. 3번, 4번 됐는데 일이 뭔가 안 풀리면 흔들려요. 뿌리가 없어요. 일이 뭔가 안 풀리면 흔들려 버려요. 세상을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어떤 상황이 되면 갑자기 휙 이렇게 내가 내려가 버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치료를 해. 진짜 믿음이 필요해요. 난 다 좋은데 변치 않은 믿음, 기다림의 믿음은 있는데 싸움의 믿음이 없어요. 세상과 부딪혀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물러나고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6번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럼 내 신앙의 서정이 어디 있는지 보시고 그 단계를 밟아가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세 가지로는 여러분한테 정체성이 아직 부족하다면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데 아직 이걸 모르는 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믿는다고 생각하지?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은혜, 진짜 은혜. 내 안에 새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지금도 내 안에 영혼이 깨어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분들도 있고, 정체성이 있는데 내 안에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건 확실한데 내 안에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아 라고 느끼시잖아요? 그럼 이거를 하셔야 돼요. 3번과 4번을. 생활의 변화, 그쵸? 작은 기준을 바뀌고 세계관을 바뀌고 해서 거기서 내 사명을 발견하는 거, 생활의 변화 하셔야 돼요. 난 이렇게 변화된 생활을 살다가도 나는 뭔가 위기에 오면 쉽게 넘어져 라고 하시면 그때 신뢰의 믿음과 싸움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희 학교를 여러분들도 겪고 있어요. 내가 몇 분 했는지 모르겠네. 마무리합시다. 우리도 광희 학교를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만 광희가 아니에요. 인생 전반이 광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도 광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광희 학교,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 가르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게 새기시고 더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이게 순례적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배우고 깨닫고 성숙하는 것. 다 잊어버리고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여러분들 순례적 서정의 삶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렇게 신앙의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아 나감을 말미암아 정체성을 회복하고 생활을 갱신하고 세상과 싸워가는 그 진짜 신앙을 여러분의 삶에 체질화 하셔야 됩니다. 꼭 그런 계기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가이드라인만 드렸으니까 성경, 강의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보완하시고 성경책 읽으시면 은혜 받는 시간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해서 조금 산만했어요. 이해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